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실족하게도 실족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사용하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족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실족사한 경우, 그럴 때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떠난 사람들을 가르켜 실족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분들 가운데 실족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부정을 보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감정적 상처 뭐 이렇게 받아들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고 명사형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스캔들이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그 덫, 올가미, 뭐 걸림돌에 걸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덫이나 아니면 걸림돌에 걸려서 가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뭔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실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뭐 그것도 실족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어떤 것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실족에 대한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말씀 제목처럼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오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대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에요. 소라든지 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거를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 로마 시대에 실제로 이런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말해야 되나, 이 물 속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바다 속을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깊은 바다 속에. 근데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 죽어 나와요. 근데 그곳에 빠뜨리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근데 연자맷돌을 목에 멜고 빠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냥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시체조차도 건질 수 없는 엄청난 형벌,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그 자유를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내가 실족당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실족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실족당했을까요? 그렇죠? 의외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당한 것보다 나 때문에 실족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없을 수 없대요. 있게 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실족하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설교 중에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쯤에 그 금요기도회 때 그 원더걸스의 선의 자매 간증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노바디 노바디 원추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 좀 헛나왔어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하실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의도는 뭐였냐면 이게 한국 같은 데 가면 하도 유명한 곡이니까 여기저기서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게 돼요. 다른 노래는, 다른 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분들 중에 아, 우리 목사님은 원더걸스를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마다 그 음악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수한 겁니다. 사실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울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나도 모르게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헛나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감겁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말로 아주 조심하라라고 우리들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자신의 실수나 오해로 말미암아 그 실족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의도적이지 않은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거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흔히들 어린아이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진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정직하다, 꾸밀 줄 모른다, 겸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와 같은 그 개념은 오늘날 개념입니다. 오늘날 개념.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들고 어린이 나를 만들면서부터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짐승 취급당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뭐 깨끗하고 뭐 순진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고대 사회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린 아이에 대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 이런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절은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죠? 어린아이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대함을 어떻게 대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순수하다, 순진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오늘날 개념이에요. 오늘날 개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시켜놓고 집에 나갔어요. 그 살인행위입니다. 아이는 혼자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예.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뭐. 살인행위입니다. 누군가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무슨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도 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지금 이제 몇 학년이지? 10학년, 8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교양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그 아버지, 부모님을, 어머니를 이렇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냥 낮추신 게 아닙니다. 낮추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말도 온유하게 하는데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의지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존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내가 커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자가 되고자 할 때 작은 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크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당합니다. 따라서 실족시키지 않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져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교회 안에 있더라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상처가 아니더라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높여주고 자아를 높여주게 만들면 그게 실족시키는 겁니다. 자아를 높여주고 자기 의의를 만족시켜준다고 한다면요,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도 은혜 받습니다. 위장된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족시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축복만 외치는 목사님들의 설교, 그 설교를 들으면 성도분들이 굉장히 은혜받습니다. 왜냐면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 상처받았는데 목사님이 안 받아 위로해 주시고, 아, 그거 잘하는 것이다. 자아를 높여주고 자기 의를 높여주고, 아, 내가 그래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은혜받아요. 절대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거치는 돌인데, 그쵸? 상처를 받지 않지만, 올바르게 따르게 못합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라고 하는 도시에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했다고 교만해질까봐. 그 정도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높아지게 만드는 건 그게 사실은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덫에 걸려서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도 실족하지 말라. 제목처럼 실족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기 8절 9절에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칸달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 주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래요. 이 손은 내 게 아닙니까? 이 손이 만약에 어떤 걸 훔치다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손을 자르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손과 발과 눈은 내 지체입니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스스로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나잖아요. 손, 발, 눈, 나죠.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나 자신이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달락에 이어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손과 발까지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손이 실족하게 해서 손 잘라버리신 분. 눈 뽑아. 저희 교회에 제가 대충 보더라도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안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온몸을 살리기 위해 지체를 잘라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위암에 걸렸어요. 암이 위에 전이 되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잘라버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장기의 일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관리를 잘 못하면 발가락부터 썩어져 들어간다고 그래요.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발을 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온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르지 않으면 온몸이 죽기 때문에 온몸을 살리기 위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 경우에는 손을 잘라버리지 않아요. 발이 나를 실족하게 한 경우는 발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한 경우에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에 걸린 거거나 썩게 만든 거거나 이런 것들은 육체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두려워서 잘라버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경우에 절대로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 왜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진짜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미 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오리겐 같은 경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를 했습니다. 근데 거세하고 마태복음 주석을 쓸 때 회개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야. 잘라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은 나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손과 발과 눈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손과 발과 눈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우상숭배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실족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길이에요. 주님으로 가는 길을 떠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실족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었는데 내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산다고 한다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본문 가지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아이고 기분바다에 빠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도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서 기분바다에 빠뜨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게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헬라어에는요 이 나로말미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치사 N을 쓰고 있습니다. N. N은 영어에서 in이에요. in.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물론 그렇게 의역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의 실족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됩니까?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 세례 요한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주장들도 있고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당신은 왜 계속 감옥에 갇혀있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정치적인 해박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의 복이 있을 것이고 자기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실족합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때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병이 좀 나을 줄 알고 정치적으로 좀 해박이 될 줄 알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게 아니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머리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대. 더 나은 생활이 아니야. 감옥에 갇혔어. 풀어질 기미도 안 보여.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건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대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바위예요. 따르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왜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주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나 자신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데요. 누구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거를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 당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렇죠? 반대로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강해진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죽고 예수로만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진대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른대요.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느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거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건 그냥 이런 거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설교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말씀과 다른 걸 깨닫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기반을 두고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않고 내 스스로 실족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처럼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나 스스로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심으로 말미암아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